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절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퍼즈 제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윤국진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 결혼식으로 인하여서 지금 버지니아에 가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월 3일 주일 예배 우리 윤 목사님 취임 예배 이후로 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퍼즈 제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첫째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퍼즈 제자교회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저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을 빌리고 있는 이 미국 감리교회에 함께 조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13년 9월 말에 아마 저희가 이 미국 교회 건물을 쓰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한 번도 미국 교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부터 우리 감리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어떤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신 것 같고 내년 5월에 졸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도 배우고 보고 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감리교회 예배를 참여해 본 느낌은 이렇게 전통적인 측면하고 또 현대적인 측면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고 또 많이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윤국진 목사님께서 아드님 결혼식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 해주십사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듣고 퍼듀 제자교회 강단에 다시 선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수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강의를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언서를 많이 공부하시고 또 예언서를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 어려운 예언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예언서를 조금씩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6월 달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우리 퍼즈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렇게 함께 그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이 배우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유다의 멸망을 코앞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이 칼에 찔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는데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스바냐도 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귀한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를 함께 읽고 공부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 분석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서도 물론 이제 예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이 있다기보단 이 현실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학적인 책이 이 성경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를 잘 읽고 또 그 안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선포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스바냐 당시의 시대적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메시지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스바냐가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또 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감싸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스바냐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게 되면 좀 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했던 종교개혁의 시대와 일치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유다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나라의 말기로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다가 타락했는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한 4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45년 동안 므낫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행동인데 우리의 지금 현대의 인권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만 그 당시 이 므낫세가 했던 행동은 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모압이 섬기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거나 혹은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떤 신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이제 그런 정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아는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 태워서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 왕은 점쟁이와 박수와 이 술객들을 자기 곁에 두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정말 온 그 유다 땅에 퍼져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결국 그러한 우상 숭배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셔서 그 파국으로 치닫는 유다가 마냥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당시 타락했던 유다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정말 그 유다 땅에 그 어떤 그 일말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다가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이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구체적인 종교개혁의 조치들을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반심으로 갈라져 있는 반은 세상을 섬기고 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심 공동체로 전심 공동체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드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요시아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종교개혁 조치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되면 이 외세의 침입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 멸망에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정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출동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고 이 왕이 죽자마자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려서 다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동기가 다 상실이 되고 동력이 상실이 되고 개혁 조치들이 점점 다시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특별히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성실하게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시아를 갸륵하게 그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요시아를 살려주셔서 계속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유다를 새롭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혁이 계속 진행되도록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일찍 전쟁에서 단명하고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살짝 벗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계속 외세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그런 그 불운한 상황이 유다 땅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극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실망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갔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는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났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스바냐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으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스바냐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으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살 길이라고 지금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극도의 실망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내 현실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정성을 보셔서라도 뭔가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좀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외부의 적도 제거해 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나를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느끼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뭔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이 현실이 더 참담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겪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유혹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처럼 개혁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해지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한 그내 시간과 노력만큼 모든 것이 후회스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고 싶어지고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너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나아질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바람을 불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인생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다운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평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더욱더 악해진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정한 공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들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겸손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일이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도 오고 화도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혹시나 생각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자각한 그 사람, 그래서 매 순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창조하지 않으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유다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여서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주 제자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를 하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이전의 악한 상태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냐면 대표적으로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제 우리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 개념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혼나는 이제 그런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고 그 2장에서는 이제 그런 심판에서 숨김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3절에 가보시게 되면 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분께 묻고 겸손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야훼의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단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기를 야훼를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절에 혹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혹시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단어 속에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3절에서 혹시라고 하는 말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고 공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혹시라고 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셔야 되는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동전을 넣으면 그냥 뭐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으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혹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일종의 우리가 권리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공평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의무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무감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베푸셔야 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단 속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베푸신 사건이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우린 죽어 있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움직이지조차 못하였던 우리들, 감각조차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여러분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흥정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며, 성경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신자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가 아니고 혹시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바냐서 2장 3절에서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2장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퍼주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작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귀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절대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시야 개혁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런 그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여러분 복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가에 매달리지 마시고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즉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환난을 당하면서 부족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좀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안이 뜨이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가 사울의 쫓김을 받고 죽음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그를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긴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훈련 과정 속에서 결국 그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 영혼이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퍼듀 제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가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심판과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께서 우리 노래까지 부르시는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바냐서에 구구절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제가 주님만을 구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보시고 이스마니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마니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백성을 위해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고비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요시아의 종들 기억이 실패하면서 허무함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서 뒷걸음을 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스파니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유다 말기에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주시고 그 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시대에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현실적인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기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현실적인 대가나 보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퍼주 제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처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버즈 제자교회 성도님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버즈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